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94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같이 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되십시오. 고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에 한국 유학생들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에 정착해서 미국에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부보다도 다른 곳에 더 신경을 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공부를 마치면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엇인가 이바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학생들은 공부하는 태도도 다르고 생활하는 모습도 달랐다고 그럽니다. 돈이 없어서 접시를 닦으면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잘 극복을 해냈습니다. 미국에 정착하려고 하는 학생들과는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랐죠. 왜 그랬겠습니까?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말씀에 근거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정해져 있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돌아가서 서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이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결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허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일어설 것입니다. 그 마음에는 앞으로 주님을 만날 기쁨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살고 싶은 의욕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사는 기간은 기껏해야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죠.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가 갈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서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는 곳. 어디에서 행한 것을 말합니까? 70년, 80년 되는 이 인생에서 행했던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곳이 천국이죠. 그렇다면 이 땅은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행하는 곳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갚아주시고 갚아주지 아니하시고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3,000명,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성령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휘몰아쳤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8절 말씀에 너희의 가르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나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서 대구 이 온 땅에 수성구에 또 동구, 서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빠진 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웅성웅성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대. 이 말들이 대구 전역에 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요, 시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버리고 사도들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아마 전부를 다 잡았던 것 같습니다.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탄은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힘 다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다 이끌어내셨습니다. 박해자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감옥 밖에서 간수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 문을 든든하게 잠그고 그리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감옥 속에는 아무도 없었죠.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로 인해서 사도들을 다 구출을 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단 한 줄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단 이 한 장의 한 문장으로만 그 엄청난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단 한 줄로만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철통같이 경계를 서고 삼엄한 경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에 온몸에 병이 퍼져서 더 이상 의학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성도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건강에, 사업의 감옥에, 자녀의 감옥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오고 싶지만은 그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려고 하신다면 너무나도 쉽게 단 한 줄로만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게 그 문을 하나님께서는 열 수가 있습니다. 단수가 찍어 있는 것은 옥문을 열 수 있는 열쇠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종류도 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삼엄한 감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눌려서 살 필요가 전혀 없고 감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찬송할 때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한다고 손 들고 찬송하기도 하고 하늘을 우러러서 찬송하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의학적인 그 범주 안에 가두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 의학, 이와 같은 이성적인 것은 인간의 범주이죠. 그러나 믿음은 인간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성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성적인 신앙인으로 변질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두어져 있는 분이 아니죠. 과학과 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믿음은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아주 자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성경에는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외우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염려하지 말고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염려를 중단하라 이 말씀입니다. 내 명령이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를 중단하라. 그리고 그 염려 대안으로 주신 것이 기도와 간구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랬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먹이려고 그러시는데 장정만 5천명이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벳세다 들녘에 앉혀놓고 그들을 먹이기 위한 음식은 오병이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만 명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 손에 적은 것이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함을 누릴 수가 있죠. 우리의 이성과 과학에 그 범주 안에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수만 명을 앞에 두고 오병이어 떡 다섯 개 두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어떻게 이걸 가지고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들어가야 될 돈은 많은데 왜 이렇게 적게 주셨습니까? 이성의 범주 안에 있으면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적은 게 우리 손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염려하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잘 못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과연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일어날 때, 길을 걸어갈 때, 잠자리에 들 때 이 말씀을 입에서 이야기하라고, 강론하라고, 그러면 순종을 해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속히 오리라. 속히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우리는 잘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드림 마을에 정근이와 미영이가 살았습니다. 둘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바보였습니다. 어느 날 정근이가 산에, 뒷산에 올라가서 땅을 파다가 보니까 금덩어리 하나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이 바보가 그 금덩어리를 다시 거기에 묻어두고 그 위에다가 푯말을 하나 세웠습니다. 여기에 금 절대로 없음. 친구 미영이가 우연히 뒷산에 올라가 놀다가 그 푯말을 발견을 하고 호기심에 땅을 파보았습니다. 금덩어리 하나가 나온 겁니다. 미영이는 얼른 그 금덩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푯말 하나를 세워놓았죠. 미영이가 금 절대로 안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금을 가지러 정근이가 올라가서 푯말을 보고 급하게 땅을 파보았으니 그러니 금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정근이가 드림 동네 마을 이장님 댁으로 달려가서 마이크를 잡고 동네 방송을 했습니다. 누가 내 금 가지고 갔어? 미영이 빼고 다 나와. 바보 아닙니까? 이 바보가 참 부럽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금 절대 없음. 미영이가 금 절대로 안 가져갔음. 그냥 그대로 믿는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이렇게 믿을 수 없겠습니까? 그냥 바보처럼 무식하게. 만약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바보라면은, 다 바보라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 한 말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아마 행할 겁니다. 바보라면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성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드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제가 증거할 것인데 그 말씀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원하시는가? 바보를 원하시는가? 아니면 똑똑한 사람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는 이 이성을 가지고 말씀을 판단하죠. 이 말씀은 아니야. 저 말씀은 그래도 그럴듯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의 이성이 발동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성적인 기독교인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성의 범주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습니다. 빠져나오기 시작을 하죠. 불가능해. 이 말이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좀 바보처럼 무식하게 믿으시고 그로 인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베푸셔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셨습니까? 기적이 중요합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중요합니까? 후자죠. 20절 말씀 왜 끌어내셨는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여러분, 말하는 게 뭡니까? 말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열어야 됩니까? 무엇을 열어야 말이 나옵니까?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죠. 입을 닫고 있으면은 말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과 대화는 가능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해야만,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을 열고 말을 해야만 그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죠. 오늘 찬송했던 찬양 속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을 해야 되죠. 오늘 일부 예배 나오셨던 그분에게 제가 따라서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성도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을 살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입으로 따라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랬죠. 어떤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이 바로 입술을 열어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이 기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풀어나가는 삶이죠. 왜 내가 사는가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생존을 위한 인생이었다면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사명을 위한 삶, 사명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져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사명을 위해서 살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질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복음 증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옥에 갇힌 분들 있죠. 경제가 감옥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감옥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감옥이 된 분들이 있죠. 사업이 감옥이 되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니까 사명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생명의 말씀을 말하겠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지혜롭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도 보셨던 것처럼 하루에 우리나라에서만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긋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느긋하죠?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의식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왜 내 삶에 기적이 적습니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왜 없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기적을 위한 기적은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막 기적이 막 여기저기 마음대로 일어난다면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가 지나가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은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적도 마다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앞에 있는 감옥 문 여러분 열려고 해도 안 열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생명의 말씀을 말하면서 살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사명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 내 사명입니다. 성령을 괜히 주신 것 아닙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옥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이 손해죠. 그러니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 겁니다. 빨리 끌어내시는 것이죠. 금세기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꼽아보라면 저는 디엘 무디를 생각을 합니다. 디엘 무디 아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디엘 무디에 관한 전기를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R.A. 토레이 이름 아마 아시는 분일 텐데 R.A. 토레이가 무디 선생의 친구입니다. 옆에서 보았던 친구 무디에 대해서 그 R.A. 토레이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이분은 무디 선생은요, 그의 생명, 그의 소유 전부가 다 하나님에게 딱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 높은 창문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내리라고 명령을 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뛰어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뛰어내리면 죽는데요? 무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작정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나는 하루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잠자리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늦게 집으로 돌아가다가 너무 바쁜 나머지 오늘 아무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돌아보니까 저기 가로등 아래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디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무디를 보는 즉시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 무디구나. 무디는 그것도 모르고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짜고짜 질문을 던졌습니다. 조금 무례하기도 하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이 무례한 질문을 당장 거두지 않으면 당신을 저 시궁창에 쳐넣어버릴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디가 갑자기 할 말을 잃고 몇 마디를 더 해주고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이 사람이 무디의 친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무디는 아주 무리한 사람이요. 그는 무지한 열심쟁이요. 어젯밤에 글쎄 일면식도 없는 나를 찾아와서 모욕하지 않았겠어. 그래서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면 시궁창에 쳐넣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 저 사람은 선하기보다는 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요. 그 말을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무디가 힘없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정말로 내가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로 고민이 되었습니다. 수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에 이 무디 선생의 집 현관문을 누군가가 아주 급박하게 두들겼습니다. 세차게 두들겼습니다. 무디는 마음속에 불이 난 줄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내 문을 열고 보니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무디 선생, 나는 그날 밤 가로등 아래에서 당신에게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 밤잠을 잘 수가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내게 좀 가르쳐 주시오. 그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그 직후에 터진 남북전쟁에 참가해서 전사했다라고 그 책의 기록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사용하셨냐 하면은 무례하게도 다가가서 막 말을 하고 있는 무디 선생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날 밤에 무디 선생이 집에 와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날도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피곤하니까 자겠죠. 무디 선생은 다시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늦은 밤에 누구를 만날 수 있을까? 문을 열어보니까 소낙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무디 선생이 막 달려갔습니다. 우산 좀 같이 쓰고 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하시지요. 우산을 함께 쓰고 가면서 무디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때에 당신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선생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무디 선생이 시카고의 어느 거리를 걸어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대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짜증을 내면서 그 사람이 당신 일이나 보시오. 그랬더니 무디 선생이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내 일이요.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당신이 무디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무디 선생은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하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밤이나 낮이나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전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다가가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례하지만은 가서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두 주 전이었습니다. 두 주 전에 아마 그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하는데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70cm 두께로 다 부었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날 가서 밤에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보았습니다. 깊은 곳에요. 콘크리트가 쫙 깔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고개 돌려서 보니까요. 현장 소장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그 늦은 시간에, 늦은 오후에 그곳에 한번 들러서 살펴보기 위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잠깐 대화를 했습니다. 소장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또 소장님의 부인이 지금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소장님의 부인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한번 아내와 함께 교회를 오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VIP 작정할 건데요. 소장님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고귀한 문장이고 가장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보라면은,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아멘으로 받겠죠.
그리고 입술을 벌리겠죠.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 저도 제 사명 하나님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